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교회를 향한 이 기도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도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됐습니다. 첫 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새해가 되었을 때, 아니 늘 하던 말대로 희망찬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새해를 향한 소망이나 금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언론 매체에 실리고 또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같이 모여서 고마워하고 또는 아쉬워하면서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해돋이를 바라보고 설레임으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일 수 없었고 해돋이를 맞이하는 장소는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고 다섯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해가 되었지만 언론들은 여전히 두렵고 안타까운 역병의 소식을 첫 소식으로 정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과 난임을 주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첫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정말 역병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역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모이지 않았던 때하고는 사뭇 상황이 달랐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몇 명 모일 수 있대요,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것을 신경 쓰고 눈치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했습니다. 풍성함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었고 또 충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게 됐습니다. 아니,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했고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창세기가 끝나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됨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려진 말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라고 결정하고 우린 지금 그 에베소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성경이 말해주는 현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결핍, 단절, 위축, 고립 이런 것인데 에베소서가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는 달리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충만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때가 충만하게 찼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의 몸된 교회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구한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대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교회가 자라야 하는데 교회가 앞으로 장성하게 될 그 충만한 분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달리 뭐로 표현이 됐습니까? 풍성함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충만함과 이 풍성함이 에베소서에 어떻게 또 달리 표현됩니까? 에베소서에 아주 농밀하게 표현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나요?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각 족속이 모든 족속이에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고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곧 모든 세대에게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그리고 이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이 충만함과 풍성함이 미친다. 그 미칠 것을, 부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만함과 모든 풍성함은 또 어떻게 확인이 돼요? 넘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immeasurable,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다. Far above 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Immeasurable riches of His glory, His grace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8절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고 20절에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믿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 이게 에베소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현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충만함과 풍성함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갈 수 없고 차단돼 있고 고립돼 있고 격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은 성경이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헤아리는 대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바울이, 말씀이 헤아리는 대로 우리가 도저히 헤아려지지 않는다. 말씀을 더불어 이 우리 상황을 보니까 사방을 보니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아래를 봐도 위를 봐도 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내 경험하는 현실이 부딪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은 이 말씀을 옥중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상황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상황을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 말씀에는 잘 맞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턱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갇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갇혀 있는 몸이고 나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는, 함께 고백하고 함께 받아야, 함께 인정해야 하는, 깨달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이 기도는, 그리고 오늘까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이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우리 말씀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빈다는 이 말씀이 15절 뒤쪽에 있지만, 원문 말씀을 같이 보면 영어 번역이 그 순서에 되게 따라서 같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연고로 나는 무릎을 꿇는다, 나의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전형적인 자세는 이 서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골목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 서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는 서서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던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그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종종 그 간절한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어떻게 자기 생명조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해하려는 이리 때들로부터 양된 교회를 지켜달라고 장로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다음에, 그들은 밀레도에서 장로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로에, 항구인 두로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있던 그 제자들, 그 보고 싶은 그리웠던 제자들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될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간절히 말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한 그를 향하여 그들이 그 바닷가, 두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간절한 심정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도 그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을 모아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오늘 보면 그가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이 간절한 기도,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기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걸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로 그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당당했는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인가?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고 말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그 저 인척이죠.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양육해준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히게 긴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사사기에 있는데요. 사사기 7장 4절부터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때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기드온 앞에 나섰어요. 근데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이 돌아갔다고요. 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물가에 가서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을 떠서 물을 먹었던 300명, 이 무릎을 개처럼 꿇지 않았던 이 300명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 기드온과 함께할 기드온의 300 용사로 삼으셨던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세상 앞에 개처럼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개처럼 핥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핥는 자, 이 결국 둘을 합쳐보면 개처럼 무릎을 꿇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덜컥하고 제 가슴 가운데 온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는 거는 개같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무릎을 꿇으려고 세상은 교회를 흔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앞에만 무릎을 꿇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무릎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무릎을 꿇을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아 아닌데요,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데요,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아주 장렬하게 꺾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대답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기도는 확신에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확신에 찾는가? 우리를 한 두어 가지쯤 그 이유를 먼저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이러한 연고로. 이러한 연고가 어떤 거예요? 이러한 연고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찼고, 전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 이 하나님의 이 경륜하심, 하나님의 이코노미라는 것은 덜도 더함도 덜함도 없는 바로 그때에, 바로 완벽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완전하게 확증하셨고, 완전하게 행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도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히 승리하시고, 더구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작된 건 아무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세도 물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그 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제가 선교지에 나가려고 할 때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병원이 기독교 병원인데 왜 당신은 당신 병원이 당신을 파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의심하느냐. 나는 믿는다. 병원이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할 거라고 믿는다.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너는 내가 일하는 병원을 모른다. 거기는 이름이 기독병원이지 실상이 없다. 이게 그때까지 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지에 나가는 걸 위해서 이 훈련받으러 가보면, 누구는 자기가 가야 될 나라가 지도가 보이고 거기 깃발이 꽂혔대요. 너는 안 보여요. 누구는 음성을 들렸대요. 저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신실하게 안 될 거라고 믿었는 가운데, 그 기다리는 1년 반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도 못 믿었던 그 가운데 의료선교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믿었다 안 믿었다, 혹은 느낌이 온다 안 온다, 감동을 받는다 안 받는다하고 상관없는 역사적인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적인 일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전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수하셨기 때문에, 완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연고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 그가 무릎을 꿇는 하나님, 이 무릎을 꿇는 존재의 성품과 그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자손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하고는 다르신, 저 완전히 우리하고 구별되시는 곧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무릎을 꿇는 존재, 그는 전능하시고 그는 창조하신 분이고 그는 전지하시고, 그런데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우리 앞에 관계를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그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한다 그 자체가 이 의미를 가져요. 이 위대한 의미를 가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그분, 그분이 내 아버지.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현실이고, 확인해야 되는 행위이고, 우리가 매일 숨 쉬듯이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지. 여러분, 길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거 하나만 해도 내 정체성이, 이 답답한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과 더불어서 그는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보면, 세상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 우리가 이 저 기도의 뭐라 그럴까, 이 기도의 뭐 바라보는 그 우리 뭐 그걸 스코프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바라보는 그 이 관점, 혹은 이 기도가 품고 있는 그 이 뭐랄 이 하여튼 그 기도가 품는 그 분량이 상상을 초월해요. 참으로 담대합니다. 이 확신에 찬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를 올려드리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중보자들의 태도가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뭘 협상하잖아요. 하나님과 협상,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화내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3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설 수 있겠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기 혹시 있을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쓸어버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담대함, 그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자기의 형제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과 더불어 이렇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주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볼 때 이 중보자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이 담대함, 이 권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거 아닌데,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첫 번째 구함이 뭐냐면 16절인데요. 너희 속사람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이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은 굽지 않은 그릇인데 굽지 않은 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져요. 이게 잘 깨진다. 이 잘 깨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처럼 되고 무명한 자처럼 되고 속이는 자처럼 되고 벌어지는 사람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는 어떤 존재? 세상 가운데 있는 겉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무릎이 꺾어진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무릎이 세상에 의해서 무릎 꿇려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무릎 꿇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의 목숨조차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그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우리의 무릎이 꿇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 보내는 거 진짜 이 그 제자 파송 장면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냈을 때 참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세요. 재정이 부족할 것도 염려하시고 사람들이 거절할 것도 염려하시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것도 염려하세요. 그리고 급기야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희 죽을 수도 있다예요. 그럼 너희 죽을 수도 있다를 세상은 뭐라고 해석해요?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무릎 꿇게 했다라고 해석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경험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상황 속에 던져져 있되 그 상황에서 깨어지되 견뎌내는 것,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냐고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성도의 현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무릎을 펴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근데 바울이 또 이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장면을 전투에 나가는 피 흘리기까지 전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른 현실이 아니에요. 1 플러스 1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주하신, 이제 계신다라는 마음, 머물러 영주하신다. 머물러 영주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와, 문 열어 신기야, 나 너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이 바닥에 지저분한 거,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우리 생각에서 냄새나는 거, 우리 삶에 냄새나는 자리, 얼룩진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영광의 지극하신 그 풍성함을 가진 그분께서, 그 지극히 향기로우신 분께서, 그 지극히 고상하신 분께서,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영주하시기. 사도 바울은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때로 나를 속이지 않을 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뿐, 내가 아무리 그를 배반하고 부인해도 그는 나를 부인도 배반도 하지 않으시는 그분,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그 향기로운, 그 포배로운, 정말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함께 내가 내 삶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행 가보세요.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우리 여정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과의 동행, 이 동행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어떤 겁니다라를 또다시 표현해 주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 어떤 형편, 어떤 폭풍, 어떤 미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거는 어떤 건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여기도 사도 바울이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을 써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안다는 거거든요. 아는 것을 넘어서는 알미예요.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을 이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개역 번역에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때 이 알고와 지식이 이게 같은 현실이거든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받느냐? 그 사랑을 받는다기도 하고 이제까지 말했던 에베소서 전체 앞부분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너비, 그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하심의 길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 모든 능력 위에 모든 주권 위에 높이 들리우신 그 주님의 엄위하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의 높이 그리고 저 높은 높고 높은 그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우리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의 깊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아려 알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 수 있었겠어요? 뭐 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어떻게 알았어요? 은혜로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 돈을 쓰는데 아깝지 않고 기쁜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속이 틀어지고 샘이 나고 시기가 났는데 기쁜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깨닫겨지지도 않았어요. 그 필요가 느껴지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랑을 내 지식, 내가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넘어서는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내 안에 갖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티 스터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위대할 수 없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헤아림은 전에는 도저히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고 이게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이 그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한 그의 간절한 바람에서 마지막에 또다시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원래 표현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거로 너희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구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어떻게 여러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서 그런데. 제 자신의 그릇이 딱 뭐하고 맞냐면 밴댕이 소갈딱지하고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작은데 내 헤아림이 얼마나 좁은데 어떻게 내 이 좁아 터진 헤아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질 수가 있냐고요. 이거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내 안에 들어와, 아니야, 나 너하고 살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그 이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이 사건은 어떤 순간에 한번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은 여기까지인가 하면 더 있어, 여기까지인가 하면 또 있어, 아니야 난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그런데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란 이 재고 염려가 없는 충만함인 거죠.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동거하심으로 확증되기를 사도 바울은 구했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를 것인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현실을 새롭게 되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20절 21절,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축복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확증해줘요. 못 믿는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증해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쭉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저는 이 은혜 주심의 이 기도의 공동체성인데,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가졌어요. 우리 가운데 예외는 없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림에는, 우리를 이렇게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 이게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자꾸 눈물 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우거나 동생하고 뭐 할 때 동생이 뭐라 그러면 제가 항상 조금 오빠니까, 형이니까 조금 똑똑하니까 뭐라고, 나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무조건 다섯 배 더. 그러면 동생이 뭐라고 말해도 무조건 다섯 배 더해요. 동생이 뭐라고 말해도 무조건 다섯 배 더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시겠대요. 너희들이 뭘 구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건 이미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해주시겠대요. 오케이,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저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 생명의 고비를 넘었던 환자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환자와 제가 2002년에 헤어져가지고 2010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2011년, 12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 그 환자의 소식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면서 그 환자가 그 생명을 겪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분과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아,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터럭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터럭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2, 3주쯤 지났을까?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데려다가 치료해 준 환자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환송식을 하는데 그 환송식장 세브란스 병원 어린이 병원 7층 그 환송식장 그 저 끝자리에 그 제가 그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친구라고 말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저기 링거를 맞고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가서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오랜만이에요. 심장은 어떠세요? 안 선생이 수술해줘서 난 심장은 괜찮지. 그러면 여기 왜 있어요? 대상포진 때문에 있어요. 대상포진 제가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대상포진 그건 괜찮아요. 아, 나는 아파 죽겠는데 뭐가 괜찮아요? 대상포진 그것 때문에는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왜 괜찮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과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친구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라는 이 생각조차도 헤아리신 하나님. 그 2, 3주가 지났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대상포진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연을 믿는 믿음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무릎 꿇는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모든 넘침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우리를 무릎 꿇으려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무릎을 펴는, 당당히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믿고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을 새롭게 확인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이 현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경험하는 현실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라. 정말 그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강건한 속사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던 이 모든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깨달아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다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동거함을 강건해지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의 삶을 올 한 해 살아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사람 된 은혜를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